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들에게 공습을 가하고 순항미사일까지 발사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 참석에 앞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어제 러시아가 ISIL이 아닌 다른 목표물들을 계속 타격하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전략이며 근본적인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시리아 내 ISIL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카스피해에 배치된 전함 4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러시아군의 시리아 내전 개입 사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또 최근 시리아 공습에 나선 러시아 전투기들의 터키 영공 침범 문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던 병원이 미군의 오폭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미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국경 없는 의사회 조앤 리우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표명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리우 회장에게 미 국방부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철저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측은 그러나 미군 폭격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한 결혼식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으로 의심되는 공습을 받아 1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예멘 관리들과 현지 주민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어젯밤 시아파 후티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다마르주 산반 지역의 한 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랍연합군은 평소 이 지역에 공습을 집중해왔습니다. 아랍연합군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홍해변의 한 결혼식장에 폭격을 가해 130여 명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6개월간의 이 같은 공습 과정에서 1,100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 또다시 유혈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이스라엘인 대학생 한 명이 오늘 동예루살렘의 한 전철역에서 10대 아랍계 청소년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를 둘러싼 양측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번 주에만 이스라엘인 4명과 팔레스타인인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요르단강 서안 등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항의 시위가 연일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경찰과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정부 관리들과 의원들의 예루살렘 성지 방문을 금지하고 자국민들에게 극도의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난민 사태 등 일련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 전체가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에 나란히 참석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의 정착을 위해 협력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연설에서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유럽의 가치와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난민 대책과 유로화 위기 등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결하지 않으면 유럽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파병된 유엔 평화유지군 병사 한 명이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지난 6일 수도 방기에서 북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다마라 마을을 이동 중이던 평화유지군 차량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괴한들의 총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공격을 맹비난하고 중앙아프리카 무장세력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공격범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수도 방기에서는 최근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향해 가두 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적어도 3명이 충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종종 예상을 깨고 편견을 뒤엎는 일들이 일어나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사람들의 통념을 깰 만한 또 흥미로운 일이 있었더군요. 미국 유력 신문 워싱턴 포스트가 소개한 내용인데요. 세계 최고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하버드 대학생들이 한 토론 대회에서 졌습니다. 이들이 졌다는 것도 조금 놀라운데요. 그 상대 팀이 누군지 알면 좀 더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교도소의 재소자들과 논쟁을 벌였는데요. 미국 토론협회 전국대회의 행사였는데 여기서 재소자들이 명문 하버드 대학생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논쟁 대회 장소는 뉴욕의 교도소 최대 보안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대회에 참여한 재소자들은요, 감옥 생활에도 불구하고 음반도 녹음하고 문학작품과 고대 명상 기법까지 익혔다고 하는데요. 대회 준비를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그야말로 옛날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책이나 자료들을 요청하고 얻기까지 몇 주가 걸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버드 대학 팀 중 한 명은 재소자들의 준비된 모습을 보고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들의 준비 과정을 지켜본 관계자는요. 재소자 학생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를 해왔는지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미국의 명문대학을 상대로 재소자들의 승리를 거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바로 지난해 봄에 미 해군 사관학교 팀과 재소자들이 맞붙어서 재소자가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재소자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사회에 다시 도전해도 장벽이 가장 높고 또 두껍다고 하는데요. 이런 편견뿐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 새롭게 시작하는 재소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아침 기온 15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맑습니다. 서쪽 지방은 또 맑겠지만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 8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10도에서 20도, 신의주 역시 맑습니다. 9도에서 24도 기록하겠고요.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2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Maroon 5가 부릅니다. The Way You Look Good Tonight 들어보시죠.
Never ever change. Keep that breath this charm. Won't you please arrange it? Cause I love you just the way you look tonight. Touches my foolish heart. Oh, lovely, never ever change. Keep that breathless charm. Won't you please arrange it? Cause I love you just the way you look tonight. Just the way you look tonight.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네,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이어서 미 의회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안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30분 운동만으로는 심장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못 된다는 연구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미국을 비롯한 12개 나라들이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최종 타결에 이르렀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협정에 대한 의회 승인을 끌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같은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네요.
네, 클린턴 후보는 어제 미국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TPP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1기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지냈는데요. 이 당시에는 TPP를 지지하고 홍보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뒤에는 이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확실한 입장을 나타내길 꺼려왔는데요. 어제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협정 내용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 미국 노동자들과 환경을 보호하고 또 국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높은 기준을 세워놓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클린턴 후보는 TPP가 다른 나라 통화 조작 영향으로부터 이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요. 또 환자들이 아니라 제약회사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인데요.
네.
그동안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지금 이 시점에 TPP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최근 또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이 이 지지율과 선거 자금 모금에서 이 클린턴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네.
샌더스 후보는 TPP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환경을 위협한다면서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역시 TPP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이 끊임없이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은 TPP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후보 첫 TV 토론회가 다음 주에 열리죠.
네, 공화당은 벌써 두 차례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만 민주당은 다음 주 화요일인 13일 이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처음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엽니다.
네.
이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볼 수 있듯이 이 TV 토론회는 대선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또 어떻게 토론회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 향후 지지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들 역시 이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최고의 전략을 짜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클린턴 후보는 이번 토론회를 이미지 개선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지난 4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만 해도 이 대적할 후보가 없는 대권 순위 1위였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전국적으로 그 지지율에서 1위를 대부분 달리고는 있지만 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네.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관용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 계정하고 서버를 쓴 게 논란이 되면서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국무부의 허락을 받아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이고 또 기밀 내용은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계정에서 이 기밀이 담긴 이메일이 또 일부 발견되면서 논란이 됐죠.
네.
이로 인해서 클린턴 후보의 신뢰성에 큰 타격이 갔고요. 또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한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TV 토론회가 이런 나쁜 인상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클린턴 후보가 TV 토론회를 앞두고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 클린턴 후보는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총기 규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총기로 인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비통한 심정에 대해 말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o many of the parents of these precious children who were murdered have taken the unimaginable grief.
네, 또 그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언론에 나와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최대한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을 희화하는 그 텔레비전 코미디 방송에 출연해서는 우스꽝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면서 딱딱한 정치인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All anyone wants to talk about is Donald Trump. Donald Trump? Isn't he the one that's like, you're all losers?
네, 저도 이 방송은 봤습니다만 클린턴 후보의 또 다른 면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자, 그런데 클린턴 후보가 이 TV 토론회를 앞두고 개인적인 이미지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샌더스 후보 신경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앞서 TPP의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이 샌더스 후보를 의식해서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만큼 이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로서는 이 샌더스 후보를 어떻게든 견제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클린턴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샌더스 후보를 공격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턴 후보 진영은 샌더스 후보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클린턴 후보가 어떻게 해서 더 나은 대통령감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하고 샌더스 후보 말고도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또 어떤 후보들이 참여하나요?
네,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와 짐 웹 전 버지니아 상원의원 그리고 링컨 채피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 초청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바이든 부통령은 조만간 이 대선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아,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안을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의 한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당시 학생과 교수 등 9명이 총격을 받아서 숨졌고요. 범인은 자살했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포괄적인 총기 규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새로운 노력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3년 전이죠. 미국 커네티컷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26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망자 중에 어린이 20명이 포함돼 있어서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미국 의회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2013년에 민주당의 조 맨신 의원과 이 공화당의 패트릭 투미 의원이 공동으로 초당적인 법안을 내놓았지만 최종 표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 규제안은 총기 구입 희망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 등 2년 전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이나 총기 전시회에서 총기를 구매하는 사람에게까지 이 신원 조회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네.
또 현행 법은 사흘 안에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총기를 살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런 허점을 보강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내세운 총기 규제 공약하고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새 총기 규제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사실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 현재 공화당이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특히 하원에서는 총기 규제안이 논의조차 이뤄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면서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고 있죠.
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새 총기 규제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이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겠다는 전략이고요. 앞서 클린턴 후보는 의회에서 총기 규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행정명령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총기 규제 문제가 내년 대선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공화당 후보들은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총기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 문제라고 일축했고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에 이어서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벤 카슨 후보는 오리건 총기 난사 사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범인을 제압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희생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부적절한 말일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의 위기대응 지침에도 어긋나는 발언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하루 30분 적당한 강도로 운동을 하면은요, 이 심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역부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운동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온 미국인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연구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미국 심장협회 신문인 순환지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연구진이 미국인 남녀 37만여 명을 대상으로 12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이 평균 15년을 관찰해본 결과 이들 가운데 약 2만 200명이 심부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다들 나름대로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30분 정도 운동했다는 사람들 중에 심부전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이 매일 30분을 운동하는 게 심부전 감소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시간을 두 배로 늘려서 그러니까 1시간 이상 매일 운동한 사람은 심부전 발생률이 20% 떨어졌고요. 2시간 운동한 사람은 발병률이 35%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심장학회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할수록 심부전의 가능성은 작아지는 일종의 불량 의존적인 관계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런 경향은 모든 나이와 성별, 인종을 막론하고 나타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심부전증이라면은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심부전은 심장이 몸이 필요라는 만큼 충분한 피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미국 성인 510만 명 이상이 심부전을 앓고 있고요. 심부전 관련 의료 비용만 매년 3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다 이 심부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심부전 환자가 25%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네.
이 미국 심장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심부전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심장 건강을 지키고 싶어도 도무지 하루 30분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바로 그런 경우 있는데요. 예. 네, 그렇지만 운동 시간이 적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역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없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분간의 격렬한 운동은 중간 강도 운동을 2분간 한 그런 효과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면 대신 강도가 좀 높은 운동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나 달리기처럼 짧은 시간에도 이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운동을 한다면 단시간에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면서 심장 건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사람들이 또 반길만한 소식이 있는데요. 운동 효과를 내는 약이 개발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두 편의 의학 잡지에 실린 연구 내용인데요. 이 과학자들이 운동 효과를 내는 일명 운동 알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은 뭐 동물 실험 단계지만 효과가 조금씩 입증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약은 혈관과 근육을 강화하고 운동의 효과를 빨리 내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실제로 운동하는 것처럼 뭐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든지 또 엔돌핀을 분비하게 한다든지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예, 미국 뉴스를 들으시다 보면 이 어느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실 겁니다.
네.
예, 특히 요즘은 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개개인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저런 정치적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갤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먼저요. 여론조사라는 게 뭔지 개념부터 좀 짚고 가보죠. 자, 여론조사라고 하면은요.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심은 이 천심이라는 말도 있죠.
네.
예, 민심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좋은 건 선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여론조사도 있겠죠.
네.
예, 좋은 정치를 펼치고 또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 사회, 경제 또는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여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여론조사고요. 이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움직여지는 사회와 나라가 일단은 좋은 사회, 또 건강한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갤럽이라고 하면은요. 여론조사 기관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회사인데요. 실은 이 갤럽이 사람 이름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조지 갤럽이라고 이 갤럽 창시자의 이름입니다. 이 조지 갤럽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 여론조사 회사인 갤럽을 세운 게 1935년이니까 올해로 꼭 80년이 되는데요.
네.
예, 현재는 약 20개국에 30개 사무소를 거느린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으로 주력 사업인 여론조사 부서부터 자문, 출판 등 4개 사업 부서에 2천 명 넘는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참고로 갤럽은 이 창업주인 조지 갤럽이 사망한 후에 1988년에 셀렉션 리서치 잉크라는 이 연구 전문 회사에 팔렸는데요. 갤럽의 공신력이나 신뢰성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제법 역사가 긴 회사인데요.
네.
하지만 그전에도 미국의 여론조사 같은 건 있었겠죠?
예, 물론입니다. 이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이 동서고금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 여론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겠죠?
예.
예, 미국에서는 이 비공식적인 여론조사를 스트로폴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로, 밀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왜 이 스트로라는 말이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네.
예, 바람의 방향을 알아볼 때 이 허공에다가 밀집을 띄워본던 데서 유래한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처음 이 스트로폴을 실시한 건 1824년에 한 지방신문이 앤드루 잭슨과 존 퀸시 애덤스에 대한 이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을 텐데요. 이 스트로폴이라는 용어도 이때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예, 요즘은 이 스트로폴이라고 하면 통계적인 표본 방법을 엄격하게 거치지 않은 여론조사를 말할 때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조지 갤럽은 원래부터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게 관심이 많았던 걸까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네. 예, 조지 갤럽은 이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이 낙농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진학해서 이 교내 신문 편집장을 맡아 할 만큼 이 시대적인 흐름이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조지 갤럽은 이 편집장 시절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자주 실시했다고 하고요.
네.
예, 나중에는 주 고위직에 출마한 장모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 여론조사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됐다고 하고요.
네.
예, 뉴저지주 프린스턴의 갤럽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예, 콜럼비아 대학에서 이 교수로도 활동했었습니다.
네, 이 조지 갤럽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결정적인 계기가요, 1936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또 정확하게 맞춰서였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이 1936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 재선을 노리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이 공화당의 알프레드 랜든 후보 간의 대결이었는데
네.
예, 당시 여론조사의 대표 주자는 20여 년 동안 이 미국의 대선 결과를 정확히 맞춰서 유명해진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신문은 루스벨트가 랜든 후보에게 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지 갤럽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루스벨트가 승리할 거라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결과적으로 루스벨트가 승리했습니다.
네. 그때 조지 갤럽이 한 여론조사 방법이 당시로서는 뭐 상당히 획기적인 거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갤럽은 응답자 고작 5만 명.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무려 200만 명의 응답을 받고 추출해낸 예측이었는데요.
네.
예,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 표본을 어떻게 제대로 과학적으로 추출하느냐보다는 많기만 하면 정확성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이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하지만 보란듯이 갤럽이 이겼죠. 갤럽은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표본으로 삼은 사람들이 이 대부분 자동차와 또 전화를 가진 부자들이라면서 표본부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예, 이후 조지 갤럽은 과학적인 여론조사의 혁명을 이끈 영웅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고요. 회사 갤럽도 과학적이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탄탄한 대로를 걷게 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여론조사 기관의 대명사 같은 갤럽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갤럽은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을까요?
예, 워낙에 뭐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이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순 없겠고요.
네.
예, 컴퓨터로 무작위 추출한 전화번호를 토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요. 하루에 1,000건의 전화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네.
예, 500통은 유선 전화로 또 500통은 무선 전화로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1년에 350일. 그러니까 보름 빼고 매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인구조사국의 자료를 토대로 연령, 종교, 성별, 교육 수준, 지역, 인종 등을 다 고려해서 결과를 예측해냅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또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갤럽은 성적표가 얼마나 될까요?
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결과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여론조사를 들자면 아무래도 이 대통령 선거겠죠.
네.
예, 갤럽은 1936년부터 2008년까지 예, 1946년의 선거 한 번 빼면 거의 모두 예,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네.
예, 지난 2008년 선거에서도 이 바락 오바마 후보의 승리를 맞추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선거가 끝나고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하위권에 머무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난 2012년 선거에서는 승자를 아예 잘못 점쳐서 큰 망신을 당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 선거는 이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와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 간의 대결이었죠. 갤럽은 당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롬니 후보가 49%, 오바마 후보가 48% 득표율을 보일 걸로 예측했습니다.
네.
예, 롬니 후보의 승리를 점친 건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오바마 후보가 51.1%로 47.2%의 롬니 후보를 이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갤럽 여론조사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니냐,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네, 자 그 때문일까요? 내년 대선 승자에 대한 예측을 내놓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이 맞습니다. 2012년 선거 결과를 잘못 예측해서 이 큰 망신을 당한 갤럽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보다 과학적이고 새로운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2016년 대선 승자를 예측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갤럽은 미국인들이 후보 개개인에게 느끼는 생각 같은 걸 더 듣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돈과 시간 그리고 인력을 좀 더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갤럽의 예측을 듣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The Marmalade가 부릅니다. Reflections of My Life 골라봤습니다. The changing of sunlight to moonlight, reflections of my life. Oh, how they fill my eyes. The greetings of people in trouble. All my sorrow set tomorrow, take me back to my own home. All my I don't wanna die.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중서부 네브라스카주 다녀왔죠?
네, 중서부 대평원의 이 대표적인 주 가운데 하나죠. 옥수수 콩밭이 얼마나 넓은지 그곳 주민들이 바다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네, 네브라스카라는 말이 원래 평평한 강이라는 인디언 말에서 유래한 거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만큼이나 이 네브라스카에는 물길도 많은데요. 그 물길 덕분에 이 농사짓기가 아주 좋은 비옥한 토지도 많다고 하네요.
네, 저는 이 네브라스카 주에서 하나 인상적인 했던 얘기가요. 홈스테드 운동이었어요.
예, 그 서부 개척 시대 이 미국 정부가 사람들에게 이 땅을 무상으로 준 일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깃발을 뽑는 곳까지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는 말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 타고 또 마차 타고 달린 정말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네.
예, 그 덕분에 이 서부 발전이 훨씬 더 앞당겨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우리 어디로 가볼까요?
예, 오늘은 네바다 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미국인들에게 네바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고 묻는다면 10중 8구는 라스베가스, 사막 이런 것들일 것이다. 네바다 주는 미국 서부에 있는 주다. 서부 주들이 대체로 땅이 큼직큼직 넓은 것처럼 네바다주 역시 땅이 아주 크다. 주 면적은 28만 6천 제곱킬로미터. 50개 주 가운데에서는 일곱 번째로 큰 주다. 하지만 인구는 작년 기준으로 280만 명이 조금 넘는다. 인구 밀도로 보면 50개 주 가운데에서 42위, 거의 바닥 수준이다. 그나마 과거에 비하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1870년대 네바다 인구는 그 큰 땅에 고작 4만 명 정도였다고 한다. 네바다주의 왼쪽으로는 인구 많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캘리포니아주가 있다. 바로 옆주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사는데 네바다엔 왜 사람들이 없었을까? 그건 바로 네바다주의 지리적 요건 때문이다. 주의 대부분이 높은 분지이고 산지고 사막이다. 사람 살기 썩 좋은 곳은 아니라는 소리다. 네바다주 관광청의 베다니 드라이스데일 공보관은 이렇게 설명한다.
In the summer, of course, we get very, very hot summers in southern Nevada. I'm sure everybody knows it's very hot in the summer.
그런데 재밌는 건 네바다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아주 덥습니다. 특히 남부는 고도가 아주 높고요. 일교차도 심합니다. 밤에는 아주 춥고요. 낮에는 아주 덥죠. 한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겨울도 있어요. 사막이라고 눈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겨울엔 눈도 많이 옵니다. 스키장도 잘 발달해 있어요. 보통 11월 중순부터 눈이 오는데요. 이례적이긴 하지만 6월 말이나 7월에 눈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네바다가 스페인 말로 눈으로 덮인, 눈이 내린이라는 뜻이라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싶다. 메마른 사막, 나무와 야생화들, 인디언 원주민들만 살던 곳에 가장 첫 발을 내디딘 유럽인은 스페인 사람들이다. 이후로도 한참 그냥 사막으로 거의 방치되어 있던 이곳은 그러나 1859년 대규모 은광이 발견되면서 달라지게 된다.
Nevada became a state because of the Civil War. Our motto is called Battle Born, and that's because we gained statehood in order for the Union to win the Civil War.
네바다주는 전쟁으로 생겨난 주예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자금이 필요했고요. 지원군도 필요했습니다. 당시 네바다에 살던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네바다주가 연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결국 네바다 사람들은 연방에 가입하기로 찬성하고 워싱턴으로 전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1864년 10월 31일 미국 연방의 36번째 주로 들어갔지요.
네바다 주의 주 산업은 광업이다.
Actually one of the top gold producers in the world. And most of it comes from a small area in Nevada.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금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 전체 금 생산량의 대부분이 네바다에서 나옵니다. 또 구리, 텅스텐 같은 광산물도 풍부하지요. 한때 번성했던 은광산은 은값이 하락하면서 닿는 광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남은 유령 도시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오랫동안 광산과 목축업으로 기반을 살아가던 네바다 사람들은 이제 관광산업으로 주로 먹고 산다. 네바다주는 관광과 오락, 도박을 장려한다. 그리고 메마른 사막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술과 도박, 음악과 현란한 불빛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럽의 어느 도시를 통째로 옮겨 놓은 듯한 그 거대한 화려함에 넋을 잃게 만드는 라스베가스가 있다.
네, 그러니까 라스베이거스는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 네바다주에서도 이 남동부 사막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예.
예, 네바다주 최대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막에 이런 거대한 유흥도시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걸까요?
예, 처음에는 이 라스베이거스 계곡에 이 광산이 발견돼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예, 그러다가 이 1905년에 서부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개통되면서 이 사막 한가운데 물이 있는 이 라스베이거스가 중요한 철도 중간 기착점이 됩니다.
네.
예, 그래도 그 당시엔 이 주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을 만큼 이 별 볼일 없는 도시였는데요.
네.
예, 1931년에 이 도박이 합법화되고 도박장이 들어서면서 급성장을 한 겁니다.
네, 이 라스베이거스 이 이름이요 스페인 말로 초원이라고 하던데요.
네,
사막에 웬 초원일까 싶지만 아까 이 네바다가 눈이 내린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신 것처럼 라스베이거스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있습니다. 이 1700년대 이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살던 이 스페인 무역상들이 동부로 진출하려고 했는데요.
네.
예, 대부분의 무역상들은 이 거친 사막을 지나다가 이 중도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라파엘 피베라는 그 한 젊은 탐험가는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던 이 야생화와 또 물 덕분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파엘 피베라에게는 이 라스베가스가 이 사막의 오아시스나 아니면 초원 같은 셈이죠.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 라스베이거스는 또 도박의 도시로 유명하지만 제일 처음 들어가면 그 웅장하고 화려한 호텔 경관에 먼저 압도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숙박비가 생각보다 아주 비싸진 않다는 겁니다.
네.
예, 특실 같은 건 물론 비싸지만요. 이 웬만한 객실은 이 보통의 도시 정도 수준인데요. 라스베가스의 이 호텔들이 숙박비가 목적이 아니라 이 도박으로 하는 수입을 원천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객실이 2,000개, 3,000개 되는 대형 호텔도 수두룩하고요. 꼭 도박 좋아하지 않아도 볼거리 또 놀거리가 아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예, 네바다주 한인 관광 안내인인 이민석 씨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라스베가스는 호텔 구경만 해도 여기 라스베가스에 있는 10개 호텔이 전 세계 10대 호텔에 다 들어갈 정도로 큰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무료로 꼭 보셔야 되는 것이 부타운의 영광판, 한국의 그 LG가 반도체로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야, 이것이 라스베가스구나 하고 생각이 드십니다. 신타운에서는 벨라지오에 사는 환상적인 분수쇼, 물쇼를 구경하셔야 되고 트레저 아일랜드라는 호텔에서는 대적 공연을 합니다. 호텔마다 많은 쇼들이 있기 때문에 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네바다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개방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그 이야기는 이 네바다주 관광청 베다니 드라이스데일 공보관 얘기로 직접 들어보실까요?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expanse of land. And so with that wide open land comes this very wide open spirit throughout Nevada.
네바다주는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열려 있는 곳이지요. 사람들도 매우 활짝 열린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요. 탐험하는 거에 즐기지요. 저희 가족도 휴일이면 차를 타고 운전하고 탐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데나 가고 싶은 곳까지 달리다 보면 오래된 무덤을 만나기도 하고요. 야생마가 달리기도 하고요. 엘크를 만나기도 하지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멀리 갈 수 있는 데까지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많이들 그래요.
이 베다니 드라이데일 씨는 네바다주를 색깔로 표현하자면 이 파란색을 꼽겠다고 했는데요.
네. 예,
네바다 하면 이 휘황찬란한 이 라스베가스 전광판을 이 먼저 떠올리다 보면 의외의 선택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예, 드라이데일 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I would really say blue because this may be kind of hard to imagine, but we have these.
파란색입니다. 상상하기 좀 힘드실 텐데요. 하늘이 파랗거든요. 네바다는 300일 넘게 해가 나는 맑은 날이 계속됩니다. 어디나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지요. 거기다 네바다가 자랑하는 호수, 타호도 아주 밝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색깔로 파란색을 꼽겠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네바다 주의 25센트 동전 속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야생마 세피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이 머스탱이라고 하면 이 네바다 주의 명물인 야생마입니다.
네.
예, 아주 자유롭게 자라는데 멋지고 보는 게 정말 좋다고 하고요. 또 산이 있는데요. 네바다에도 산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 또 네바다를 상징하는 꽃인 세이지 브러쉬, 그리고 은주, 이 실버 스테이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네바다 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뉴햄프셔 주로 여러분 안내하도록 하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활 속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wear different hats 또는 wear many hats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아파트 관리실장인 퍼그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wear different hats 또는 wear many hats입니다. Listen carefully.
Oh, how many buildings do you guys own?
I think it's like 35.
35?
Yeah, yeah.
No wonder. No yeah. wonder you're everywhere.
yeah.
Because you wear so many different hats in this office.
Yeah, I guess, yeah.
You're Superman, Paul. You're Superman. Managing 35 buildings.
Well, we got a good support team here.
And Lauren's really good too, huh?
Yeah.
She's been with you guys for a long time.
Yeah, now she has, yeah, yeah.
Okay.
And Alex is very good with maintenance.
I know. He's so sweet.
아파트 관리실장인 펄이 아파트 35개 동을 관리한다고 하기에 제가 no wonder you are everywhere because you wear so many different hats in this office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35개 동을 맡다 보니까 일이 참 많으시겠네요. 어쩐지 아파트 어디가나 계시더라고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wear different hats 인데요. 말 그대로 하면 모자를 여러 개 쓰고 있다는 얘긴데요. If someone wears many hats, they have different roles or tasks to perform. 즉,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하는 뜻입니다. In other words, when you wear many hats, you have more than one set of responsibilities.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일을 책임지다 또는 여러 가지를 맡고 있다는 뜻입니다. Wear different hats 또는 wear many hats.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Oh, how many buildings do you guys own?
I think it's like 35.
35?
Yeah, yeah.
No wonder. No wonder you're everywhere. Yeah. Because you wear so many different hats in this office.
Yeah, I guess, yeah.
You're Superman, Paul. You're Superman. Managing 35 buildings.
Well, we got a good support team here.
And Lauren's really good too, huh?
Yeah.
She's been with you guys for a long time.
Yeah, now she has, yeah. Okay. And Alex is very good with maintenance.
I know. He's so sweet.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죠? 제가 펄에게 No wonder you are everywhere because you wear so many different hats in this office 라고 했죠?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모자라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We have limited staff, so we end up wearing many different hats, and this means sharing work. 오늘의 영어 표현, wear different hats, 또는 wear many hats,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wear different hats, 또는 wear many hat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71년 10월 8일) 오늘 미국 시카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카고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On October 8, 1871, a massive cold front with gale force winds transformed America's great north woods into a...
이날 밤 9시경 시카고 13 디코 분가에 살고 있던 올리버리 부부의 집 현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는 다음 날 10시 30분까지 계속되면서 도시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당시 시카고는 매우 건조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등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800년대 중반 미국 시카고의 건물들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졌고 거리에 깔린 보도블록 또한 불에 타기 쉬운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이날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번져 시카고 도시를 모두 태워버린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올리버리 부부가 키우던 암소 한 마리가 등불을 엎은 바람에 불이 났다는 것과 정부의 구호물자가 끊겨 올리버리 부인이 화를 내 불을 냈다는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약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만여 명이 집을 잃었으며 2천만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시카고는 현재 건축 전시장으로 불릴 만큼 개성 있는 건물이 많은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1992년 10월 8일 오늘 동서 냉전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79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1913년 독일의 루벡 지역에서 태어난 빌리 브란트는 16살에 사회민주당에 입당했다가 나치스의 탄압을 피해 이름을 바꾸고 노르웨이로 망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귀국해 서독 연방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브란트는 이후 서베를린의 시장이 되면서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후 1969년 사민당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총리에 선출된 브란트는 이른바 오스트폴리티크 동방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독과 서독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Die europäische Einheit wird uns nichts von den...
하지만 3년 후인 1974년 브란트의 비서가 동독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자 브란트는 모든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민당의 총재와 명예총재로 활동하던 브란트는 하지만 1992년 오늘 7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